누가 뭐라고 해도 마지막 때가 다가온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현실들을 보면 이런 상황들을 보면 마지막 때가 왔다. 그때가 왔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와 또 환경과 조건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쿠데타뿐만 아니라 코로나도 그렇고요. 쿠데타도 그렇고요. 참 답답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청청벽력과 같은 일들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도무지 예상하지 못했는데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크나큰 아픔과 어려운 현실들이 우리 앞에 확 다가올 때 우리는 정말 당황해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평생 못 입고 못 먹으며 열심히 모은 돈을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안판정을 받고 시한부 인생이 된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일평생 공들여 세운 사업장이 부도를 맞아 하루아침에 문이 닫히게 되었을 때, 언젠가 기둥같이 늘 힘이 되어주었던, 늘 믿어주고 신뢰해주었던 부모님이 내 곁을 훌쩍 떠나게 되었을 때, 애지중지 오기야 금이야 키우던 자식이 하늘나라로 먼저 가게 되었을 때,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청청벽력과 같은 정말 감당하기 버거운 이 무서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또는 내가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결코 낯설지 않아요. 낯설지 않아요. 왠지 익숙하고 왠지 내가 경험해 본 일인 것 같고 왠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결코 낯설지 않은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계속 늘 반복되는 삶의 모습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무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자식이 부모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또 최근에 또 일어났죠. 자식이 부모가 용돈을 안 준다고 부모를 죽여요. 세상에, 이런 세상이 도대체 무슨 세상일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다니엘이 꽤 오래된 그 옛날에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청청벽력과 같은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기서 오늘 이 시대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놓인 상황을 보면 마지막 때인 것을 직감할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영적인 감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정말 마지막 때다. 정말 그때가 왔다. 환난의 때가 왔다. 라고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열을 쫙 합니다. 나열을 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만 보면 말세, 마지막 때는 환난의 때다. 이거예요. 환난의 때다. 말세, 마지막 때가 좋은 날이 아닌 거예요. 좋은 날, 뭐 햇빛이 찬란하고 뭔가 막 희망이 넘치고 새로운 막 기운이 왕성해지는 그런 때가 아니라 마지막 때, 말세 이 때는 곧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환난의 때와 연결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세의 고통의 때를 야기하는 이 20가지의 특징을 이 사도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그것을 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2장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해야 12장을 잘 설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하나하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때, 말세의 고통의 때를 야기시키는 20가지의 특징, 그것이 뭐가 있을까? 하나하나 한번 점검해 보고 혹이나 만에 하나 내가 그 안에 포함되고 있다면, 내 신앙의 상태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내 영적인 상태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내 지금 생각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왜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빨리 제거하셔야 돼요. 그것을 떨쳐버리셔야 돼요. 그것을 영원히 가지고 있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영원토록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다니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함께 나누면서 정말 이 20가지의 이 특징 이것들을 한번 잘 듣고 그래서 점검해보고 확인해봐서 혹이나 만에 하나 내가 그런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제거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도 역시 수치와 부끄러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하나 좀 잠깐 생각해 볼게요. 첫째는 뭐래요? 자기를 사랑하며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무슨 얘기죠? 자기만을 생각하는 거죠. 이기적인 생각, 이기적인 관점. 오로지 모든 것을 다 자기 주의,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생각들. 자, 이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생각이에요. 예수님 생각은 어땠어요? 자기 위주로가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른 일을, 구원받을 이들을, 병자들을, 약자들을, 소외된 자들을 늘 그들을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문제예요. 자기 사랑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주관,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인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나는 항상 옳은데 다른 사람이 다 틀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 벌써 문제예요. 나는 항상 옳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하는 것들마다 다 틀렸어요. 그래서 늘 비판적이고 늘 막 평가만 하고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돈을 사랑하며 어디 있어요? 돈을 사랑하며 이거 뭐예요? 돈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돈이 중심이 되는 생각,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살만한 세상이고 돈이 없으면 죽을 맛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중심이 되는 생각과 사고 속에 살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이미 벌써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이렇게 견딜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랑하며요. 자랑하며. 여기서 자랑은 어떤 거냐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자랑이에요. 자랑. 예. 성경에서는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것을 악한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것을 악한 것이다. 여러분 최근에 이 만화가 의사로 유명한 정모 교수가 SNS에 올린 글이 수많은 사람들의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아들이 어느 대학의 조교수가 됐는데 내가 도와줘서 조교수가 됐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를 자랑했어요. 자랑했어요. 그래서 아주 논란이 일어났죠. 논문도 항상 제 1저자에 자기 아들 갖다 놓고 그러다 보니까 다 이렇게 모든 걸 다 아들을 위해서 다 했어요. 근데 그거를 또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은데 그것을 SNS에 자랑을 했어요. 자랑해서 결국은 그것이 다 들통이 나버렸죠. 다 들통이 나서 결국 망신살을 뻗치게 되었죠. 결국 그거예요. 의학 박사가 된 것이 이 아빠 찬스를 잘 이용했기 때문에 의학 박사가 됐다 해서 거기에 박탈감을 겪은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한 걸 비판하기 시작하고요. 열심히 땀 흘려 고생하고 수고하고 공부하고 하는 그 친구들에 대한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박탈감을 줬죠. 박탈감. 심한 박탈감을 줘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 이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자랑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교만하며. 이게 교만하며.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교만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에게 질서라는 것을 주었어요. 질서. 또 위치라는 걸 주었죠. 있어야 될 위치, 또 지켜야 될 질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위치를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그 위치를 주셨어요. 그리고 질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키고 사는 거죠. 순응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순종하고 그것을 지키고 살아갈 때 우리가 겸손하게 잘 신앙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선을 넘어설 때 죄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 선을 넘어설 때 죄가 시작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교만이 그런 거예요. 교만. 예. 사탄의 행위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자기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행위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비방하며예요. 비방하며. 이 비방이라는 것이 뭘까요? 비방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윗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 이것이 비방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위에 권위를 주셨어요. 뭐 가정에서는 남편의 권위를 주셨어요. 그런데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 이것이 비방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또 국가적으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주셨잖아요. 그 지도자들을. 또 교회에는 또 목사님을 또 이렇게 세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무시하는 거. 그것이 비방하는 것이다. 이게 비방하는 거.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 이것이 비방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일들은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부모를 거역하며 돼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며. 성경에서는 부모에게 대드는 것을 굉장히 크나큰 죄악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대드는 것을 크나큰 죄악으로 다루고 있어요.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심각하게 생각해요. 아무리 세상이 타락했어도, 아무리 세상이 부모 자식 간의 어떤 권위가 다 무너졌어도, 여러분 절대로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것이 성경의 법칙이에요. 이거 부모가 뭐 잘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뭐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부모이기 때문에 존경해 드려야 돼요. 공경해야 돼요. 그것이 마땅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무너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말세가 된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죽이잖아요. 자식을 짓밟고 굶기고, 자기는 오락실 가고 PC방 가 있고 자식은 며칠째 굶겨 있고, 그래서 결국 죽고. 아,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아, 너무너무 안타깝죠.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보면, 아하,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다. 말세의 때다. 아, 그날이 왔구나.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현상을 보고도 아무런 생각이 없다. 아무런 느낌 없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아, 진짜 지금이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 아, 말세가 되고 있구나. 느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일곱 번째는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게 감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뭘까요? 은혜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까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까먹기 시작하면서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는 언제 나오냐면 은혜를 은혜로 할 때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게 너무도 많아요. 지금도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도 커요.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감사가 사라졌어요. 요즘 보세요. 감사가 있는지. 감사를 잘 안 해요. 불평과 원망은 많아도 가득해도 감사가 없어요. 이 심각한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심각한 거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하지 아니하며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이 늘 의식되면서 늘 조심해야 돼요. 늘 옷깃을 여미고 늘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늘 혹이나 내가 본의 아니게 실수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늘 그렇게 정결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 말세가 임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무정하며, 무정하며.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애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사람은 그 기본적으로 갖춘 애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애정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것은요, 파충류들이 그렇대잖아요. 파충류들. 새끼를 낳으면 그냥 살든지 죽든지 내팽개치고 자기 가잖아요. 뭐 먹이를 준다든가, 뭐 돌본다든가, 뭐 추위에 떨지 않도록 뭐 막아준다든가, 이런 거 하지 않는다니까요. 파충류들은. 파충류들은 딱 그냥 새끼 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살든지 죽든지 지들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무정하며, 무정하며. 세상이 참 무정한 세상이 되고 있어요. 전에는 그래도 살기 좋은 세상이었어요. 대한민국이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었어요. 좀 있는 자들은 없는 분들을 좀 돌아봤어요. 좀 나눌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알았어요. 베풀 줄도 알았어요. 아량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널리 아량을 베풀었어요. 그런데요, 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이 사라져요. 냉혹한 세상이 되고 있어요. 무정한 세상이 되고 있어요. 아, 무서운 세상이요.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게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이거 뭐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용서를 빌어도 용서해 주지 않는 거예요. 용서를 빌어도 용서해 주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앙심을 품고 복수를 즐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부터 우리 이런 일들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갑시다. 예? 용서를 하면요. 용서를 빌면 기꺼이 용서해 주세요. 우리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어요. 용서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아니, 용서를 빌지 않는 것이 문제지, 용서를 빌 때 우리는 과감히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한데 용서를 빌어도 용서해 주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원통함을 내 안에 품고 있다가 그것을 갚는 일에 즐기는 일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마지막 때가 온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온 것이다. 그 다음에 11번, 11번째, 모함하며, 이게 모함하며. 명예를 무너뜨리는 것이 모함이죠. 명예. 우리에게는 다 명예라는 게 있어요. 지켜줘야 될 명예. 각 사람에게는 다 그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그렇습니다. 무시받아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업신여겨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우리는 각자의 명예를 잘 지켜줘야 돼요. 막아주고 보호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모함하며, 이 모함하며. 없는데 뒷말하는 거, 이거 다 모함하는 거잖아요. 없는데 그 사람 얘기하는 거, 모함하는 거. 그 명예를 지켜줘야 되는데 누구에게나 다 명예라는 게 있어요. 좀 부족한 사람도 명예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명예를 지켜줘야 되는데 그 명예를 지켜주지 않고 뒤에서 뒷말하는 거,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거, 이것이 다 명예를 지키지 않는 거, 모함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2번째, 절제하지 못하며, 이게 절제하지 못하며. 와, 이 감정과 욕망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켜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 절제하지 못하며. 혈기 내고 막 분노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음란에 빠지고, 뭐 이런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여러분 잘 자기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지 아니면 중독되고 있는지 조심하셔야 돼요. 점검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가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하다, 그러면 괜찮아요. 건강한 상태예요. 신앙적으로도 건강한 상태예요. 그런데 내가 컨트롤이 안 된다, 조절이 안 된다, 막 음란에 빠지고 막 이런 죄악의 것들이 막 빠지고 막 이런 것 자꾸 빠질 때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예요. 그다음에 13번째는 사나우며. 여러분 사나우시면 안 돼요. 양적교회 성도들은 선한 분만 가득하기 바랍니다. 착해야 돼요. 이 사나우며, 이거예요. 이 사납다라는 것은 뭐예요? 싸우기를 좋아하고 말다툼을 즐겨하는 자들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길 바랍니다. 예? 착해야 돼요. 착해. 우리 양적교회 성도들은 다 착한 목사 닮아서 다 착한 성도들만 가득해야 돼요. 예? 인정 안 하시겠습니까? 예, 아이고 참. 예. 그 다음에 14번째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착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죄악된 것을 멋지다고 생각하는 것을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선한 것을 선한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선한 것을 선한 것이라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요, 오히려 아이고 야 믿음 좋다고 교회 다니 다 바보 같아. 어? 선하게 사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선하게는 바보야.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야 하면서 악하게 사는 것이 마치 멋스럽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 만약에 되고 있다면 이미 벌써 그것은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순종하고 애쓰고 그렇게 착하게 살려고 하는 분들을 바보라고 취급하고 무식하게 그렇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살아? 바보같이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마치 악을 행하는 것이 멋스럽게 보이게 착각하게 만드는 세상이 되는 것, 이것이 벌써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번째 배신하며 되어 있어요. 배신하며. 배신은 다른 말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신의를 저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 유익을 위해서 그래도 믿음이 지켜야 될 그 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신의를 과감히 저버리는 거, 그것이 바로 배신이라는 거죠. 배신. 요즘 세상이 어때요? 약속을 밥 먹듯이, 약속을 어기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예.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 지금 건축도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약속한 것을 철저히 지키고자 하는 책임감 갖고 지키자고 했으면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아닌데 약속한 것을 어기는 일을 아주 밥 먹듯이 하니까 서로 마음의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신뢰가 안 가는 거죠. 신의를 완전 저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16번째 조급하며. 조급하며. 아 이거 참 문제예요. 조급한 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것이 이거예요. 성급함과 조급함, 이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안절부절 못하면서 막 조급한 상태에 머무는 거, 막 서두르는 거,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조금 더 여유를 가지세요. 이왕이면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이왕이면 한 번 더 생각하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안절부절 못하다가 막 서두를 때 문제가 생겨요. 막 서두를 때.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7번째 자만하며. 자만하며. 남의 얘기를 우습게 하고요, 생각하고, 남을 우습게 생각하고, 자기의 어떤 체면을 좀 더 중요하게 여겨서 막 우쭐대는 상태가 자만입니다. 우쭐대는 상태. 이것이 바로 자만이에요. 이런 상태가 돼서는 문제예요, 문제. 그 다음에 18번째,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성경보다 쾌락을, 기도보다 오락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에 마음을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번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 예. 뭐 하는 척이에요. 뭐 하는 척, 잘 믿는 척, 기도하는 척, 예배 드리는 척, 신앙생활 잘하는 척, 척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래요? 능력이 없대요.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대요. 겉모습만 있는 거예요. 속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혹 모양만 뭐 하는 척에만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속이 꽉 차야 돼요. 알이 차 있어야 돼요. 마지막 20번째 복음을 대적하는 것. 복음을 대적하는 것.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얘기합니다. 말세의 때에 이들은 부패한 자고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을 쭉 나열하고 나서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서 버려진 자가 된다면 정말 말세의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기 이 말씀 그대로 이 20가지의 이 말세의 고통의 때를 야기시키는 20가지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는 이 20가지, 이 20가지가 마음이 부패한 자요 그 믿음에 관하여 버려진 자가 됐을 때에,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었을 때, 환난의 때가 되었을 때 이들이 견딜 수 있을까요? 이들이 참을 수 있을까요? 이들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자금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모든 현상들을 보면 아하, 지금은 분명히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 말세의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환난의 때,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신을 차려야 될 때죠. 우리의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정결과 거룩으로 준비되어야 하고 믿음에 관하여서는 더 굳건해지고 더 견고해져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분명히 우리 앞에 다가오는 환난이 있지만 그 고난의 때가 있지만 흔들리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승리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도리이요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세의 고통의 때를 야기시키는 이때에 우리가 이 20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지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하나라도 걸린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죄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결하게 덧입혀야 합니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벌써 여기저기에서 이런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아무런 어떤 대안도 세우지 않는다, 이런 심각한 거예요. 영적으로 이미 파손된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표가 안 날 거예요. 지금은 아무런 표가 안 날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그때가 임했을 때 괜찮겠느냐는 거죠. 오늘 이 1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어느 정도 환난이 있느냐면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얘기합니다. 여기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얘기하고 있어요. 창조 이래부터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환란이 때가 없었어요. 그만큼 무서운 환란의 때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때에는 그 무서운 환란의 때가 시작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던지는 거죠, 질문을. 여러분 괜찮겠느냐는 거죠. 이 환란의 때를 견딜 수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통과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영적인 실력으로 정말 이 환난의 때를 극복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바라기는 앞에서 언급한 20가지의 죄성에서 철저하게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때에도 세상에서 복음이 부끄럽게 여겨지며 패배제처럼 여겨지는 때에도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복음만을 외치는 참신자가 핍박을 받는 때가 된다고 할지라도 나아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도 날마다 바른 신앙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 안에 그분만을 붙들고 여러분 승리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가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 측면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세 가지 측면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까지만 다루고 다음 주에 두 번째, 세 번째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1절에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받을 것이라 얘기합니다. 여기 그때라는 말이 세 번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라는 것이 세 번 거듭 사용하고 있어요. 그만큼 두렵고 무서운 날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섭고 두려운 날이에요. 환란의 때, 심판의 때, 마지막 때, 그때는 무섭고 두려운 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본문이 짧은 한 절에 그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환란이 있으리니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얘기해요. 어느 정도까지 무서운 심판인지 무서운 환란의 때가 임할 것인지 예상 가능한 거죠. 그런데도 이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결코 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파도가 막 나한테 막 몰려오고 있어요. 허리케인이 막 몰려서 나를 금방이라도 삼켜 먹을 듯이 막 몰려오고 있어요. 그런데요, 다니엘은 그 가운데 평온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 저는 이 평안을, 이 평온함을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들이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서워 떨고 어찌할 바를 몰라 발을 둥둥 구르며 막 어디 숨을까 어디로 도망갈까 막 그것만 막 안절부절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신앙인이 아니라 혹 큰일 큰 환란이 와도 개국 이래로 본 적도 없는 이 어마어마한 무서운 심판에 이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다니엘이 누리고 있는 이 평온함을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들이 다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결코 초조해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안절부절 못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1절에 보면 두 가지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첫째,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천사, 미가엘 천사가 일어날 것이다. 미가엘 천사는 호위하는 천사, 우리를 도우시는 천사예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호위하고 우리를 지켜주는 천사. 와, 그 환난의 때에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큰 군주 미가엘을 일으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람은 보호하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두려워 떨지 마세요. 무서워 떨지 마세요. 믿음 없는 자와 같이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그렇게 무서워하지 마세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 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모습이 이거예요.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있다는 거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아무리 환난 때가 와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다니엘은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신을 천사를 보내셔서 자신을 보호하고 호위하고 지켜주실 줄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고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구원받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큰 환란이 와도 개국 이래 정말 본 적도 없었던 엄청난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평온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끝날 몫을 누리는 은혜예요.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견딘 자들이 정말 어려운 박해와 핍박 속에서 조롱을 멸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끝날에 우리의 몫으로 주시는 은혜란 말이죠. 견디셔야 돼요. 참아내셔야 돼요. 분명히 마지막 때가 되면 어렵고 힘들고 환난과 근심과 고난이 있습니다.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여기 이 설명대로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 찾아올 만큼 정말 무서운 심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정말 감당하기 버거운 환란의 때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큰 군주 미가엘이 있어서 우리를 호위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그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개그우먼 이성미 씨, 이성미 집사님이 참 믿음이 좋은 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밴쿠버에서 살 때에 그 이성미 집사님이 하시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 성경책에 자신의 전도 대상자 이름을 다 기록해야 돼. 생명책에 기록해야 된다. 생명책에 기록해야 된다. 이런 믿음으로 그래서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쫙 적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야 돼. 성경책 붙들고. 하나님 이 사람들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달라고.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일 없게 해달라고.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돼. 그 중에 그 생명책에 적혔던 이름들이 김용만, 지석진, 하하, 송은희, 조혜련.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는데 다 예수를 믿기 시작했대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조혜련 씨가 이혼을 하고 또 심리적으로 아주 어려운 시기를 보냈을 때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성미 씨, 이성미 집사님을 찾아가서 제발 내 이름을 거기서 지금 지워달라. 나 좀 부담스러워서 못 살겠다. 나는 그냥 내가 자유롭게 누리면서 자유롭게 그냥 살면서 살 테니까 내 이름을 그 생명체에서 기록을 지워달라. 여러 번 요구를 했대요. 그런데 이성미 집사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생명책에 기록해놓고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렸어요. 조혜련 씨가 예수를 믿고 집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닮아서 배워서 조혜련 씨도 그 자신의 성경책에 생명책에 이름을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놓고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그 기도했던 그 기도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58번이 유재석, 59번이 강호동, 그리고 이수근, BTS, 서경석 이렇게 쭉 나열이 되고 있어요. 생명책에 그 이름, 그 이웃들의 이름,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 생명책에 기록하고 붙들고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책에 기록된 모든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여러분 아직 여러분 전도 대상자, 여러분 가족, 남편, 여러분 자녀들 아직 교회 나오지 못하고 신앙생활 안 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내려놓지 말고 그들의 이름을 여러분들 성경책에 기록해 놓으세요. 먼저 이름부터 적으세요. 그리고 위하여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생명책에서 이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전혀 믿지 않을 것과 같았던 그 사람도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변화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대환란과 종말의 때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물론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하지만 천사가 호위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답게 구별된 삶으로 당당히 담대하게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날 몫을 누리는 은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